민수기 33번 메시지 전쟁 두 번째 발락과 발람에 의해 괴롭힘 당함.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에 의해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발락의 악한 의도에 관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발락의 악한 의도. 민수기 22장에서 대적은 그의 싸움의 방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싸움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처음 출애굽께서 사단은 애굽 군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이 막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애굽인들이 바로 그들 뒤에 있었습니다.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말렉이 대항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인들은 또한 아락과 아모리와 바산의 왕들과 싸워 패배시키고 그들의 성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세 왕들을 패배시킨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을 건너 좋은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의 싸움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과 결탁하여 그들의 장로들을 보내 발람으로 와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인함.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의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의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승리를 겁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패배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발락은 이 능한 백성들이 나와 내 땅을 삼킬 것이다. 그들을 대항해 싸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락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종교적인 방식을 취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민수기 22장이 가르치듯 종교적인 방식은 모압과 미디안 모두에게 연결됩니다. 모압은 롯과 그의 딸들 중 하나 사이에서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압은 육신의 정욕의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 영으로 태어난 것을 대표하는 이삭과는 대조적으로 미디안은 육신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미디안 또한 분명히 육신을 상징합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과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오게 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데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넷, 발락, 모압, 미디안 및 발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에게 왔을 때 그는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발람은 그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말할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아주 영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적어도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발락이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음을 알았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신실했더라면 그는 발락 당신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한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 없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상시키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인지 가지 않을지를 그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발람이 했던 것과 같은 우스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세상적인 어떤 오락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을 때 당신이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보고 주님이 그러한 참여에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노라고 그 사람에게 말한다 합시다. 원칙적으로 주님 앞에서의 이러한 유형의 고려는 민수기 22장에서의 발람의 고려와 같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실례로 우리의 머리 모양을 들어봅시다. 주님이 당신의 머리 형태를 기뻐하십니까? 가령 어떤 자매가 그녀의 머리 모양을 아주 세속적인 방식으로 갖기를 원한다 합시다. 그녀는 주님이 이 모양이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고려는 본성에 있어서의 발람의 고려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속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록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자기 기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은 사실상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가지 못하게 하심.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발람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발람이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발락은 다시 전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 발람을 유혹함. 발락은 실로 마귀적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발람이 자기들과 함께 오기를 거절했다고 그에게 알렸을 때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 더 높고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어 발람을 오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귀족들은 발락으로부터 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발락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라고 거듭 간청하면서 발락을 대신해 말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신실했었더라면 그는 발락의 귀족들에게 주님께서 그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다시 주님께로 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발람의 자기기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으며 발람이 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으며 발람은 갔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람은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 말할 근거로 취하였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기를 갈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여 심지어 그것을 할 것을 고집한다면 주님은 결국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발람에게 불붙듯 하였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서 그가 탄 나귀를 사용하여 계속 그에게 말하도록 하심.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타고 있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나귀는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귀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나귀는 발람의 밑에 엎드렸습니다. 결국 발람이 그의 막대기로 나귀를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대문자인 것은 이 사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직접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즉 직접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주의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이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볼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이 탐욕스러운 선지자를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가는 것이 그릇되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그로 가는 것을 허락했음을 알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분이 발람에게 말한 대로만 말하라고 당부함. 비록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참된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계속해서 갔습니다. 발람은 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로 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발락이 모압성에서 발람을 영접함. 발람이 나타났을 때 발락은 모압성에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메시지들에서 보겠지만 발락은 그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셨던 것을 얻으셨습니다. 비록 발람이 탐욕스러운 선지자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발람에 대한 기록은 우리 모두가 오늘날 배울 필요가 있는 귀중한 공과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공과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과는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다른 갈망이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은 당신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뜻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갈망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발람이 자신을 속였듯이 우리는 스스로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